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는 법칙입니다.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싶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몸무게를 바로 재면 먹은 음식의 질량만큼 몸무게가 증가한다. 즉 음식을 먹어 몸속에서 소화시켜도 몸무게와 음식의 질량은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간 식당에서 이제 보니까 식당에 크게 붙어있는 문구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써 있었는데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량은 역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칙은 과학에서도 사용이 되겠지만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 모자르거나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항상 그 조직 안에는 좀 우리가 불편해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좀 얌체, 진상, 아첨꾼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모자르거나 행동이 어리석은 분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다른 곳에서 똑같이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좀 심하게 생각이 어리석거나 행동이 모자른 분이 있다면 덜한 또 다른 조직에서는 덜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이 분들이 항상 보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혹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님들께서 오고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런 모습일까? 왜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좀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모습이 있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살펴봤을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모습이지만 교회에 올바른 정의가 있다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한 명과 죄인 열 명이 모인 곳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명의 죄인과 열 명의 죄인이 모인 곳 중에서 더 많이 죄가 모인 곳은 당연히 더 많이 모인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질량 보존이 여러 합계를 합친 질량의 보존이 항상 유지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은 제일 죄가 가득하고 죄가 가장 많이 있어야 할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죄인들이 많이 모인 이 교회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죄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려 다섯 번 등장을 하고 있고 이 가르침 사이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네 번째 가르침에 해당하는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된 내용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이제 며칠 전부터 묵상했던 내용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대답은 작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이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익히 들어왔던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 길 잃은 양을 찾고 이 찾은 양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말씀을 하시며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저는 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대단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랍비들이 용서를 가르쳤을 때 통용되었던 용서의 횟수는 세 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 정도 용서를 하게 될 수 있다, 세 번 정도 참아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을 일곱 번까지 참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을 넘어서 일곱 번이라는 숫자도 대단하겠지만 이때 유대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에 완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를 완전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는 의미로도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도 참 대단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기를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말씀하신 이 구절을 이제 창세기 4장 24절에서 나오고 있는 라멕을 해친 자의 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인용한 것으로서 이것을 뭐 이렇게 77번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70번에 7배를 한 것으로 490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완전을 의미하는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을 7번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말한 7번을 70번까지라도 말씀하시면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용서보다 더 높은 용서를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후에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의 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임금은 자신의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임금에게는 정말 큰 빚을 지고 있었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이 임금에게, 이 주인에게 빚진 양이 얼마냐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냐면 만 달란트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화폐적 단위로도 너무나 큰 단위였는데 저희가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보통 한 달란트가 이때 당시에 이제 환산을 해보게 되면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 달란트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로 조금 바꿔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6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네. 네, 이제 엄청난 금액의 단위라고 여기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만 달란트는 이제 그런 이제 화폐적 단위로 너무나 높은 금액이겠지만 당시 이제 헬라의 숫자의 개념에서 이제 만이라는 숫자가 최고 높은 숫자였고 달란트라는 이 화폐 단위가 화폐 단위에서 제일 높은 단위인 걸 보아 정말 이거는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단위. 그 어떠한 빚보다 가장 높은 빚을 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히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빚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에게 참아주기를 요청하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이 빚을 다 갚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절대로 이 종이 다 갚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빚을 전부 다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하여 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말도 안 되는 이 금액을 주인은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탕감하여 준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모습을 주인에게 보였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 종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급 반전됩니다. 주인에게 말로 할 수 없었던 은혜를 입은 이 종이 보인 그 다음의 행동 때문인데요. 이 종은 주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보여준 모습은 자신에게 빚진 다른 종을 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노하여서 그 종을 다시 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읽었던 3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던 장면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하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치고 있는 모습 속 가운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35절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바라보며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자기가 너무나 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보인 행동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5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바로 오늘 이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대상은 항상 우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귀엽고 순진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작은 소자의 모습입니다. 이 작은 소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소자를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길 잃은 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 어떻게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들, 그 빚을 탕감할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35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물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구절처럼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그 구절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사실 이 빚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의 의미로 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우리는 무엇으로 탕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보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탕감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았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흘러가야 될 중요한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량이 똑같이 유지된다는 질량이 보존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있어야 할 법칙이 있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보여줘야 할 바른 모습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행위로, 나의 법률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늘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속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이 하루 가운데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하늘 아버지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냐고, 왜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준다면 우리의 이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는 죄가 가득한 모임, 죄가 넘쳐나는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모임,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